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기 원하고 또 그 말씀 우리가 잘 새겨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개역 성경에서 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그 성경의 그 원문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성경에 대해서 마치 사람이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성경이 원본과 틀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 언급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뭐 이제 제가 그만큼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신 분들이 오셔서 세미나라든지 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관한 기본적인 우리가 지식은 이것이 깊지가 않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성경에 관해서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그 관점,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게 바른 성경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 올바른 교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교회사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이 교회사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많이들 이제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제가 뭐 교회사를 다 이 시간에 뭐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워낙 또 방대하고,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만 뭐 이제 몇 가지 좀 짚고자 하는 것이죠. 왜 이 교회사가 중요하느냐. 제가 이제 이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킹제임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의문을 가졌던 게, 저는 이제 그 전에 교회사는 여러분이 이제 이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교회사라는 내용들의 책이 몇 개 있어요. 뭐 한 보통 5가지 내지는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좀 쭉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따라서. 근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지만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교회사라고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교회사 책들은 다 일방적으로 이 프로테스탄트를 그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역사를 이제 말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카톨릭에서부터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형성돼서 오늘날에 있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가 형성된 것을 위주로 교회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 교회사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교회사를 읽었었죠. 그 교회사를 읽고 나서 킹제임 성경이라는 걸 딱 접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킹제임 성경이 바른 말씀이라는 걸 이제 좀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카톨릭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사의 그 흐름을 주장 이제 흐름에 있었고, 그 1600년대에 이제 그 개신교, 소위 말하는 루터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이 그 캐톨릭에서 나오면서 이 개신교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이 킹잼 성경 배울 때 뭡니까? 그 카톨릭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변개했다라는 것을, 그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수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이 킹잼 성경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떨어졌냐 이거예요. 카톨릭에서 무려 한 300년, 200년, 300년 이제 3세기 정도, 3, 4세기 이제 2, 3세기죠.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이 그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콘스탄틴이 어느 날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나요? 꿈에서 이제 이 십자가를 보잖아요. 십자가를 봤는데 그 십자가에 이제 둥근 원형이 있는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배우고 또 우리가 기독교사에서 배우는데,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이 십자가로다가 세계를 정복하라 뭐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자기가 이제 믿는다. 이것을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믿었던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이제부터 로마에다가 이제 기독교를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나와라. 그래서 지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캐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듯이 그 콘스탄틴이 원래는 그 태양신 숭배자잖아요. 그래서 그 콘스탄틴이 본 십자가는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이 원, 이거는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원래 봤던 것은 그냥 십자가 아니라 태양이 있는 십자가, 결국은 자기가 믿는 태양신, 거기다가 십자가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캐톨릭이 그래서 그 콘스탄틴이 이제 이 캐톨릭을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그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태양신, 이러한 그 태양신이 그 당시에 로마에는 뭐 많은 다신들이 있었지만 태양신 숭배가 굉장히 이제 흥행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신과 이제 물론 사실 그 바빌론 종교하고 연관이 있죠. 이런 것들을 십자가, 이 기독교와 매칭시켜서 섞은 것이 사실 이제 캐톨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캐톨릭이 300년부터 1600년 그 루터가 나타나기 전까지, 물론 그 전에도 물론 역사들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루터가 나타날 때까지 이 성경을 수도 없이 고치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많은 그런 수정들을 가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킹제임스 성경이 탁 튀어나왔냐고요. 저는 그게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몇 천년이 넘죠. 한 1500년 동안 어떻게 갑자기 성경이 툭 튀어나왔을까? 카톨릭이 그렇게 이 성경을 잘못 봤다면 그게 의문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 교회사가 잘못됐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그때 가서 그럼 그렇지 이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가 지하교회에서 시작했다가 물론 이제 그들이 핍박에서 그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표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지하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 나온 거 아니고요. 그들이 여전히 그 숨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뭡니까? 이 우리가 정부와 결탁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 이런 거하고 우리가 같이 결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폐방했을 때 여전히 그들과 연합하지 않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기독교 서적 가면 크게 교회사를 두 가지의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책에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카톨릭 위주의 교회사가 나오고 또 하나는 카톨릭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또 하나의 신약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돼서 제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 신약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신약교회, 즉 카톨릭과 연합하지 않고 개신교가 개신교라고 불리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신약교회로서 쭉 존재했던 그러한 또 하나의 교회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뭐냐면 바로 수용 원문인 거예요. 우리가 킹제임 성경의 근간이 되는 게 틴데일이 그 썼던 성경이라든지 그 당시 우리가 TR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TR 수용 원문. 예, 이것이 바로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제 신약교회 카톨릭이나 어떤 그 개신교들하고 전혀 이제 그 관련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셨던 그 신약교회들이 여전히 보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이 그 신약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거의가 다 일치했대요. 가지고 있던 그 본문들이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아 이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다라고 인정했던 그 받아들였던 수용했던 그래서 수용 원문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TR이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회사를 알면 잘못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선포하고 나서 이제 카톨릭이 시작되고 그 잘못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물론 이제 잘못된 교회사라는 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카톨릭이 교회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카톨릭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시작해서 약 900년 AD 900년에 그리스도의 정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분리가 되죠. 다 똑같은 줄기입니다.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1600년대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신부였지만 이제 나와서 프로테스탄트 거기서 이제 장로교회가 시작되고 이것이 하나의 교회사의 한 흐름입니다. 근데 교회사라는 것은 이것만 있다라고 여태까지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캐톨릭이 개신교하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우리가 어머니 교회야. 니네들은 기껏해 우리한테 나간 애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 그게 맞잖아요. 예. 그 어쨌든 간에 개혁을 한 건 맞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머니 교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캐톨릭이 어머니 교회다. 예, 그리고 어차피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똑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예. 그러나, 이러한 교회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신약교회가 있었는데 그 신약교회의 그 이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신약교회사를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왈덴시스, 뭐 왈덴시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 당시에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른 성경을 믿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던 신약 교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캐톨릭으로부터 한 흐름이 있으면 그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로 해서 쭉 이어졌던 신약 교회가 있는데 이들은 어떤 그 예를 들면은 교단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진 그러한 교회의 명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 제가 이제 이 가장 이제 서, 그현그 교회사 책 중에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 가면은 교회사 책 중에서 가장 바르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신약교회를 보존하셨던 그 신약교회에 대한 내용이 그 순례하는 교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이 지금은 이제 서점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인데 이게 아마 지금 말씀 보존을 계산하고 예전에 이게 성사침례교회에서 나왔었어요. 이 이제 엘림서원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은 가능하면 꼭 구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요맨 뒤편에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는데 요 위에 도표가 그 캐톨릭에 의한 역사고요. 그 밑에 있는 도표가 이제 이 바른 신학교회에 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당시부터 쭉 흘러나온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그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나와 있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위화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갑자기 성경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아주 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잘못된 교회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이 올바른 이 교회사를 딱 알고 나니까 아,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구나. 이제 이것을 이게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회가 되면 이제 교회사에 관련된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라크만이 쓴그 교회사가 또 있습니다. 피터 라크만이라는 분이 쓴 아주 이제 유명한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쉽고 이해하기 쉽고 짧으면서도 이제 간결한 것이 이제 이 책이에요. 제이엠 캐롤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피터 라크만이 쓰신 그 책은 너무 이제 방대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되는데 너무 책이 한 두께로 한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보시기에는 이게 좀 편하고 그다음에 그 순례하는 교회사 그 책이 좀 여러분들에게 편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알고 있으면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것에 확신을 가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말씀을 올바로 나누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이 내손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 킹제임스 성경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의 이 교회의 역사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보통 개신교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일반 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회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몬타니스트, 뭐 이런 왈덴시안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요, 이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침례파? 다 이단 아니야? 이거.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올바른 신약교회의 그 규범을 지키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은 다 이단으로 몰리고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그리고 무려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믿기 위해서 성경을 믿는다는 카톨릭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5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만큼이 죽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가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참 뭐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죠. 예. 우리 우리창 형제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로마 카톨릭은 정말 정치적 집단이죠. 예, 참 엄청납니다. 예,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 예, 이미 3세기부터 뭐 쭉 한 뭐 몇 세기 동안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거고 그들의 탈을 바꿨으면서 예, 겉으로는 이제 종교를 말하면서 예, 속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모가 있는 것이죠.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문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이 내가 성경을 받아들일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나하고 안 맞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 부딪히면은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에는요 수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날에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전도하러 갔는데 최근은 아니지만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떤 분이 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을 딱 펼치면서 여기에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성경을 딱 펼쳐갖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거 아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가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본인이 설명을 쭉 해주면서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성경 66권을 다 알아. 다 꿰뚫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이제 비유로 푸는 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유를 풀면 성경을 못 풀 게 뭐 있습니까? 다 비유인데. 모든 걸 다 갖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예.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을 뭐 박노철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성경을 보면서 모르는 게 몇 장을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어떤 그 이렇게 성경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나오면 일단 우리가 성경을 100% 믿고 이것을 신뢰하고 무조건 성경이 맞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성경이 좀 이해가 안 가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성경이 이게 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성경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심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아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 더 늘어나가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일단은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100% 맞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성경을 접근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이 무조건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다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옳다라는 관점에서 믿음으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공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이 틀렸다면은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떻겠어요? 의심해 볼만 하잖아요. 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에 의해서 구원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바르게 나눠야 할 진리의 말씀, 즉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이 진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예?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을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이 2000년 전에, 그 오래 전에 쓰였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도 바뀌어야죠? 여러분, 성경이 바뀌어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바뀌게 해석해야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불변한 것이에요. 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리, 우리가 진리로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성경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죠. 영적인 적용, 영적인 적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예,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예. 진리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바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바뀐다 그러면 하나님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꾸 말씀에 대해서 이 자기하고 좀 안 맞거나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가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곧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손상되는 것은 하나님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TR에 대해서 반박하신 어떤 그 교수님의 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전달되면서 말씀이 손상되었고 이것이 맞다라고 믿어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했잖아요. 이게 옳은 것입니까? 예, 옳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하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모세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의문투성이에요.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썼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말을 글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자기가 자기 말을 죽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자기가 자기 죽는 거를 다 적냐. 말이 안 되다. 다니엘서 11장에 가보니까 다니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앞으로 일어날 몇백 년의 일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적었어요. 다니엘서 11장 12절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요. 다니엘 시대에서 그 글이 나온다는 게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몇백 년의 얘기를 너무나 상세하게 어떤 왕이 어떤 그 공주를 이제 뭐 맞아들여서 어떤 왕이 결혼하게 되고 또 이런 내용들을 무려 200년, 300년 전에 다니엘이 앞으로 200년 후에 있는 일을 너무나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볼 때 이거는 다니엘이 적은 게 아니다. 후대에 누군가 적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진리는 언제나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성경 또한 불변한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을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 읽기 쉬운 내용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전체 내용을 꼭 읽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성경을 그 이제 학생 시절 때 이제 일독, 처음에 일독을 할 때 일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일독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계획을 세워갖고 이제 1년에 한 번 뭐 혹은 두 번 이렇게 쭉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읽으니까 전체의 흐름이 쫙 보이면서 성경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려면 잘 공부하려면 성경을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꾸준히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게 읽어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책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성경을 인물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경에 여러분 그 성경의 그 인물이 처음에 이제 아담부터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그러니까 아담, 이브 뭐 가인, 아벨부터 시작해갖고 성경의 인물을 창세기부터 나오는 인물을 쭉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물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과 연관지어서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그냥 인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배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이 전체를 쭉 한번 훑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주제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 그러면 구원에 관련된 거를 창세기부터 해갖고 계시록까지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또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어떤 그, 주제별로 공부하는 방법, 뭐 인물별로 공부하는 방법, 아니면 책별로 창세기, 계시록 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을 보다 더, 잘 연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좀 그 교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살펴봤는데, 성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공부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분별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그 치우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지식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어떤 학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계속 성경만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이 자신에게 학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가 잘못 성경 공부할 때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만 접근하고 어떤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잘못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